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달 안에 북한에 쌀 5만 톤 수송을 시작하려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 목표 시한을 다시 정했느냐는 질문에 7월 말 출발은 안 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북한의 식량난을 고려해 WT와 협조로 쌀 5만 톤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이달 중에 출항을 개시하고 9월 안에 모든 수송을 마무리하는 목표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무 절차가 지연되고 북한 측이 미한 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쌀 수령을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WFP 평양사무소를 통해 밝히면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9월 말까지 지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WFP와 북측 간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오사카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였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류허 국무원 부총리와 중산 상무부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오늘 상하이에서 이틀 일정의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거창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도 화웨이 제재 해소 문제 등을 쟁점으로 꼽으면서 타결 전망이 흐릿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경제전문 CNBC 방송도 관세 완전 철폐 등이 걸림돌이라 양쪽 모두 기대치를 낮춰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번 주 타이완 인근 해역에서 실전훈련을 벌이는 가운데 타이완군이 대규모 화력연습에 나섰습니다. 타이완 국방부 리차오밍 대변인은 오늘 타이완 공군이 어제부터 이틀간 동부 해안의 주펑기지에서 주변 250km 해역에 이르는 실사격 연습을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 공군은 연습 첫날인 어제 화리엔 기지에서 F-16 전투기 2대가 상륙함 2척에 하푼 대함미사일을 적중시키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타이완군이 하푼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어서 F-16 전투기 4대가 상륙함에 2,000파운드 큰 폭탄 8발을 투하해 침몰시켰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어제부터 타이완 인근 해역에서 육해공군과 로켓군, 전략지원군 등 모든 군종이 참가하는 실전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에 대해 중국 측의 훈련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타이완 국방부는 동시에 진행된 자국의 실사격 연습이 정기훈련의 일환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콩의 반정부 시위대가 오늘 오전 시내 전철 일부 구간을 운행을 방해하면서 출근길에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카오룽반도 동쪽 튜컹렁 전철역에 시위대 수백 명이 몰려들어 몸으로 열차 운행을 막았습니다. 튜컹렁역은 카오룽반도 동쪽과 홍콩 섬을 잇는 정관호 라인과 카오룽반도 동서를 연결하는 퀀퉁 라인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곳에서 열차가 움직이지 못하자 주요 노선 운행이 지연되면서 시위대와 통근자들이 말싸움을 벌이는 등 소동이 계속됐습니다. 시위대의 오늘 이 같은 움직임은 전날 중국 정부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분노 표시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판 공실 양광 대변인은 어제 회견에서 국가 주권과 안보를 해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홍콩에서 혼란이 계속되면 사회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거래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중국 전자기기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화웨이 측은 올 2분기 2,216억 위안, 미화 약 322억 달러 매출을 기록해 1분기보다 23% 증가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1, 2분기를 합친 상반기 매출은 4,013억 위안, 약 583억 달러로 이 가운데 8.7%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소비자 가전의 선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24%나 늘어난 1억 1,80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실무 협상이 조속히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그러나 추가 미북 정상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연루된 혐의로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북한인 한 명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외교 안보 분야에서 활동했던 전직 관리들은 단계적 접근만이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에는 가끔 비가 내리고 북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8도에서 26도, 낮 최고 25도에서 3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북한인 한 명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연루된 활동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북한인 한 명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인 김수일 씨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연루돼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며 출생연도와 비자 번호 등을 공개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북한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으로 지난 2016년 베트남 호치민에 파견됐습니다. 김 씨는 현지에서 군수공업부의 거래 담당자로 일하며 무연탄과 티타늄 광석 그리고 기타 북한 제품의 수출과 함께 원자재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의 수입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재무부는 김 씨가 수행한 경제, 무역, 광업 활동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이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오른 김 씨의 미국 내 자산 등은 모두 동결되며 해외자산 통제실에 보고됩니다. 시갈 만델커 미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의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자에 대해 기존 제재를 계속 시행하고 있다면서 김 씨는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의 대북 독자 제재 명단 추가는 지난달 19일 이후 약 40일 만입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달 19일 러시아 금융회사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가 2017년과 2018년 사이 또 다른 제재 대상인 단둥 중성 무역회사를 위해 여러 개의 은행 계좌 개설을 도왔다며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 협상이 조속히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나 추가 미북 정상회담은 현 시점에서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29일 워싱턴 경제클럽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 참석해 북한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비핵화는 미국과 북한 양측 모두의 어려운 도전이지만 창의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실무회담을 빨리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We hope that we can have working level discussion starting again very soon so that we can unlock the Rubik's cube. It's a real challenge that he is presented with as the leader of North Korea as well.
북한 핵이라는 큐빅 퍼즐 같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실무 회담이 재개되기를 바라며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의 지도자로서 매우 어려운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해결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We have to remember too, these aren't U.S. sanctions. These ar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se are global sanctions put on by every single country. And so we are mindful that we are the steward for enforcing those.
대북 제재는 미국이 홀로 부과한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참여한 유엔 안보리 결의이며 미국은 제재를 집행하는 관리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나아가 그동안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The Chinese have frankly been very helpful on North Korea. So they have done more to enforce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North Korea than ever at any time in history.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안보리 대북 결의를 집행하기까지 그동안 중국이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고 미국의 대북 제재를 많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추가 정상회담을 개최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서 느낀 인상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He's bright. He has managed to rise to the level of leadership in a difficult environment where he was a very young man when his time came. He's now repeated that he's prepared to denuclearize. It's now time to execute.
김 위원장은 명석하고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어린 나이에 지도자로 부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러 번 비핵화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고 이제는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을 위해 무엇이 우선순위고 앞으로 어떻게 협상이 진행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폼페이오 장관은 전했습니다. 지난 2월 열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양측 간 주장의 간극을 메우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제재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으며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to push for diplomatic talks and to resolve the situation peacefully, but we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날 BOA와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번 주 아시아 순방 중 북한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미북 양측 모두 그 같은 목표가 달성됐다고 믿을 때까지 제재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다음 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외교장관회담 참석을 비롯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태국과 호주, 미크로네시아를 순방할 예정입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아세안 회의를 계기로 미북 실무협상이 열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Well, that's something that we're certainly not going to preview ahead of time. You know, our negotiations with the North Koreans are
그 같은 문제에 대해 사전에 미리 예고하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한과의 협상은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문제 매우 밀접하게 직면해 있는 동맹국들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누구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 외교 안보 라인에서 활동했던 전직 관리들은 단계적 접근만이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핵 프로그램 전면 동결과 검증이 중요한 초기 합의가 될 수 있으며 이 단계까지 대북 압박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브릴 헤인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 부장은 단계적 접근만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One of the challenges is there's really nothing that has indicated that Kim Jong-un has
헤인스 전 부보좌관은 지난 24일 군축 비확산 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은의 핵포기 또는 핵프로그램 동결과 검증 합의에 관한 의지는 물론 그에 따라 주어질 혜택이 무엇인지 드러난 것이 없다는 게 도전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단계적 접근 방식만이 막대한 충돌 없이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헤이스 전 부보좌관은 단계적 접근에는 핵미사일 실험 동결 외에 핵 프로그램 전면 중단과 검증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 phased approach is really the only path that seems likely to be possible to get to where you want to go.
동결과 검증 단계에서는 미국이 포기하는 게 거의 없어야 하며 북한에 계속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또 압박을 늘리기 위해 일본과 한국 등 영내 동맹국뿐 아니라 중국 등과도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윌리엄 번스 전 국무부 부장관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유지하면서 북핵 위협을 줄이는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o, while it is really important to preserve full denuclearization as an aspirational goal, the practical question is what can you do in the meantime to reduce.
번스 전 부장관은 이란과의 핵 합의를 북핵 합의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이란 핵 합의는 매우 낮은 수준의 제재 완화를 대가로 핵 프로그램 동결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되돌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검증과 감시에서 침입 조치가 포함됐기 때문에 미국의 지렛대를 상당 부분 유지하면서도 주후 포괄적인 합의를 위한 대화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초기 합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합의에도 이런 단계적 접근법이 적용돼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가까운 미래에 김정은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challenge though is in recognizing now after three meetings, as I said, that there's not a chance in the world foreseeable.
김정은에게 핵무기 보유는 정권 유지와 생존을 위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의 크리스 머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단계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비핵화만이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suffers from the same ailment on North Korea that he does on Iran, his belief.
머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도 이란을 대화할 때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는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완전히 꺾였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는지 회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실무 협상 팀이 꾸려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핵위협 이니셔티브의 코리 힌더스타인 부회장은 29일 미북 실무협상 재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If you're going to create a process, you need to have a counterpart. Right now, it doesn't feel like we have a lone counterpart.
핵협상을 진행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하는데 현 시점에 미국 실무협상단에 북한 측 상대가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힌더스타인 부회장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핵 정책을 주제로 군축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북 실무협상에 대해 전망하는 가운데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은 에너지부사나 국립연구소의 연구원이나 군사 전문가 등 실무협상에 나설 인력들이 준비돼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I do think we need to make sure that we are negotiating in the right environment.
이런 가운데 힌더스타인 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접근 방식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top-down approach is the absolute only way that you'll get anything done.
이란과는 달리 북한은 톱다운 방식이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The North Korea approach was not working. And so it did need a big change.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방식은 효과가 없었고 따라서 변화가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힌더스타인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난 것이 실질적인 성과 없이 김 위원장의 입지만 강화해 준 셈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Sometimes it drops to the ground and you don't complete it and you don't win the game.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정책은 가능성은 낮지만 성공할 수도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미식 축구에서 경기 종료 직전 추가 점수를 얻기 위해 가능성은 낮지만 길게 공을 던져보는 헤일메리 패스에 비유했습니다.
I also think we have to capitalize on our current environment of decreased tension, which I believe is real, to actually make some progress. We can't use this time for nothing.
힌더스타인 부회장은 미북 사이에 겉모습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긴장이 완화된 것으로 본다며 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실질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힌더스타인 부회장은 미 에너지부 핵안보국에서 핵안보와 비확산 문제를 다뤘던 핵 전문가로 북한과 이란과의 핵협상에 참여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이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12기의 핵무기를 추가 생산했다는 보도를 정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핵 동결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핵무기 12개를 추가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난 25일자 보도가 부정확하다며 해당 문장을 삭제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나 해당 내용이 부정확하게 기술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앞서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분석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12개의 핵무기를 생산했을 수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방정보국이 보도 내용을 공식 부인하자 관련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북한이 정확히 어느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각국의 정부 당국이나 전문가들이 다양한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미 국방정보국은 북한이 핵탄두 65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을 7차례 방문한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북한이 최대로 만들 수 있는 핵무기는 약 20개에서 25개 정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최대 450kg의 고농축 우라늄에 플루토늄을 합하면 최대 25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장은 북한의 핵무기를 지난해 15개에서 30여 개로 추정했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영변에서 매년 핵무기 2개를 제작할 만큼의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고 플루토늄은 핵무기 1개를 만드는데 약간 부족한 양을 추출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북한이 제2의 시설에서 매년 핵무기 2개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이 1년에 최소 2개에서 3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는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현재 15개에서 6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했고 2020년에는 최소 30개에서 최대 100개까지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도 2015년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정보 당국은 북한이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60개의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북 실무 협상이 재개되면 핵물질 생산 동결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이 사임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는 달리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줄곧 의구심을 제기해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이 다음 달 15일부로 사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을 위한 그의 위대한 봉사에 대해 감사하고 싶다며 코츠 국장이 다음 달 15일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츠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문제와 관련해 마찰을 빚어왔는데 대표적인 예가 지난 1월 열린 미 상원 정부위원회 청문회입니다. 코츠 국장은 1월 29일 열린 이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Having said that, we currently assess that North Korea will seek to retain its WMD capabilities.
북한은 핵무기가 정권의 생존에 절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핵무기나 핵 생산 능력을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미 정부 기관들의 평가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청문회 이튿날 트위터를 통해 미북 관계는 역대 최고라며 정부 기관 수장들을 향해 학교나 다시 가라고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 정보 당국의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판단과는 계속 엇갈렸습니다. 진아 헤스펠 CIA 국장도 지난 1월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Well, briefly, of course, the regime is committed to developing a long.
북한 정권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장거리 핵 미사일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6월에는 로버트 애슐리 미 국방정보국 국장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내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여전히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앨런 메카시 국무부 정보조사 담당 차관보도 지난 10일 CBS 방송의 팟캐스트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관해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 분석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는데 메카시 차관보의 생각은 어떠냐는 질문에 국무부 정보조사 담당 분석가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보기관은 단지 정보를 전달할 뿐 결정하는 것은 정책 결정자들의 몫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책임자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9일 워싱턴에서 열린 대담에 참석해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번 비핵화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긍정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이 한국, 일본과 비전략 핵무기를 공유하는 이른바 핵무기 공유협정 체계를 고려할 것을 주장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미 협정을 체결한 나토 국가의 경우 전쟁 발발 시 미국의 핵 전술무기 사용 권한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 일본과 한국 등 특별히 선정된 아시아 파트너 국가 비전략적 핵 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1세기 핵 억제력 2018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작전 운용화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현역 실무급 육해공군 장교들이 공동 작성했습니다. 이들은 급변 사태 발발 시 이들 아시아 동맹국들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미국의 관리 아래 공유하는 잠재적이고 논쟁적인 세 개념을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독일, 터키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5개 나라와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이들 5개 나라는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에서 탈퇴해 자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비전략 핵무기의 소유권을 유지함으로써 핵을 보유하지 않은 핵공유협정 체결 국가들이 평시에는 NPT 조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에는 정치 군사적 제한 요소를 고려해 동맹국이 직접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를 투사하는 이른바 나토식 모델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나토의 핵 공유 체계는 미국과 동맹국이 동시에 동의해야만 작동하는 이른바 이원체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전쟁 발발 시 나토국의 폭격기가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탑재해 투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쟁 발발 시 한반도에 재배치하게 될 전술 핵무기에 대한 한국의 공동 사용 권한을 부여하되 투사는 미국이 하는 방식을 제안한 듯하다고 베넷 박사는 말했습니다.
You would put weapons with dual keys in Korea. Both sides would have to turn the key, but then a U.S. pilot would deliver the weapon, not a Korean pilot.
보고서는 이런 방식의 핵 공유 협정을 통해 대북 추가 억제 효과를 얻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에 대한 압력을 증대할 수 있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전략 탄도 미사일 숫자와 핵 투사 가능 지역이 제한되어 있는 점이 북한의 약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김정은 정권에 북핵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요격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과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숫자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종관은 VOA에 지금도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핵 공유 체계는 실현 가능하다며 동맹국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My sense is that in both South Korea and Japan, there's very little political support for such a step at this time.
세이모 전 조종관은 북한이 계속 핵 능력을 고도화해 한국과 일본 내부의 여론이 바뀌면 핵 공유 체계에 대한 논의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은 영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미군의 추가 공격을 억제하는 데 유용한 기술적 형태를 갖췄다고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이 분석했습니다.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려운 고도 때문에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한국, 일본 방어가 한층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을 백성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새로운 형태라는 분석에 동의하시는지요?
I think it's too early to say whether it's a new type or whether the missile we saw in May is more capable.
새로운 형태라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두 번째 발사된 미사일의 사거리는 예상보다 훨씬 길었던 게 사실이고 다소 놀라운 점입니다. 그런 면에선 새롭다고 할 만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어떻게 사거리를 크게 늘렸는지 이해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사진 증거와 다른 정보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롯한 개발 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봐오면서 기술적으로 어떤 추세와 목적을 읽으셨습니까?
North Korea's goal is to be able to deliver a fairly large number of nuclear weapons against U.S. forces.
전쟁 발발 첫날 상당한 규모의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을 공격하는 게 북한의 목적입니다. 이런 충격을 통해 미국이 공격을 멈추도록 하겠다는 계산이죠. 만약 미국이 멈추지 않더라도 영내로 들어오는 미군의 유입을 차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두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그리고 미국 공격 역량이 있는 미사일이죠. 공격 범위를 미국까지 확대할 수 없다면 북한은 아시아에서 핵 전쟁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를 날고 요격 회피 기동을 하는 것으로 관측됐는데요. 그만큼 미사일 방어 체계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거죠?
Yes, this is a substantial improvement in their capability. The lower altitude means a couple of different things.
상당한 진전이라고 할 만합니다. 낮은 고도로 날면 레이더가 미사일을 포착하기 어렵게 됩니다. 나중에는 포착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 대기 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기동이 가능하고 따라서 어디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지 결정하기도 더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발한 이유도 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기 위해서이고 북한도 같은 목적으로 이런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미사일 사거리에 포함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을 미국이 방어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르겠네요.
US missile defenses aren't really all that effective or at least haven't proven to be that effective in actual combat situations.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실전에서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은 아직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국이 작전 상황에서 적의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는지 여부를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매우 단순한 적의 미사일을 막는 것도 힘겨운 상황에서 다른 한편에선 북한이 보다 정교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현실에 맞닥뜨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공격과 방어의 균형 가운데 공격이 우세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발사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Yeah, it's a complicated issue. Solid-fueled missiles are usually thought to be.
그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이 액체 연료 미사일보다 발사 준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액체 연료로도 발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고체 연료가 더 융통성이 많고 사용이 쉬운 건 맞습니다. 북한이 발사 준비 시간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그런 장점이 있긴 합니다.
북한 미사일의 그런 특징이 실제 공격 시 어떻게 발휘될 수 있습니까?
I think the whole point of North Korea's short and medium range missiles is to deliver nuclear weapons against US forces.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이 갖는 중요성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을 겨냥해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도 적을 격퇴하고 침공하는 것을 핵무기의 목적으로 분명히 했고 미사일 시험 시 작전 지도에서 부산과 일본 이와쿠니 기지를 표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그런 표적들을 전쟁 첫날 타격하겠다고 해왔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지난 5월 비슷한 미사일을 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적인 것이라면서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듯이 말했는데 실제로는 미군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I think the president doesn't care about the details. I think the president is invested in looking like his.
트럼프 대통령은 세부적인데 크게 개의치 않고 외교가 성공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뭔가 잘못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 미사일이 단거리이고 일반적인 것이라는 그의 과거 발언은 그래서 별로 설득력이 없고요. 이 미사일 사거리 안에는 대규모 미군과 미군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미사일이 표적이라는 건 자명하고요. 따라서 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겁니다. 북한은 한반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군과 미군 가족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으로부터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의 기술적 특징과 파급 효과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남북 간 민간 차원 접촉이 하노이 회담 전후로 약 30% 줄었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한국살 지원 거부 의사와 관련해서는 공식 입장을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열린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 간 소강 국면이 이어지면서 양측 간 민간 접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측이 미한 연합훈련을 이후로 남측을 집중적으로 비난하면서 그 접촉 건수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평균 북한 주민 접촉 수리 건수는 2008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71.4건 수준이었지만 하노이 회담 직후인 3월부터 이달 사이는 49.4건으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하노이 회담을 기준으로 이전 5개월치 월평균보다 30.8%가 급감한 수치입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고 미북 실무협상에 조속한 재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을 이유로 북한이 한국살 지원에 거부 의사를 보인 데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통일부는 인도적 협력은 인도주의와 동포의 차원에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면서 세계 식량계획 WFP를 통한 대북살 지원의 경우 우선 북측 공식 입장 확인에 주력하고 이후 관련 절차를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WFP 평양사무소가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WFP가 북측으로부터 받은 내용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측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쌀 지원이 중단되느냐는 질문에는 WFP와 북측이 식량을 지원할 항로와 항구 등을 정해야 선박의 규모 등이 확정되고 그 이후 제재 면제 절차가 정해지는데 아직 북측과의 협의가 진전이 안 되고 있어 후속 협의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7월 안에 일항차를 보내기로 하는 등 정부의 목표 시한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고 북측과 WFP와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야올로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차원에서 남북 간 협의가 필요한 분야는 향후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일환으로 DMZ 평화의 길 개방 사업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다음 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불참하는 데 대해선 들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안 보고 자리에 출석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군사적으로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분명히 하면서도 북한과 미국의 실무협상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9.19 군사합의 1조에 적대행위금지라는 내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매체의 대남비난 논평 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선전 차원의 발언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김 장관은 기업인 자산점검 방부과 관련해 미안간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이고 현안들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 북한이 지난해 정부가 보낸 감귤 200톤을 전리품으로 선전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언론 보도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훼손할 가능성은 적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교역 규모가 과거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며 품목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 무역발전국 연구소는 29일 중국 해관 총서를 인용해 북한과 중국의 지난 6월 무역 총액이 2억 2,663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수입은 2억 1,256만 달러, 수출은 1,406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올 상반기 누적 교역액은 수입 11억 4,446만 달러, 수출 1억 833만 달러를 합해 총 15억 5,279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 증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지난해 반토막이 났던 북중 교역이 다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중국 관영 매체들이 잇따라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몇 년째 정체됐던 단둥 신의주 연결 교량이 중국의 비용 부담으로 개통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미칠 영향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그러나 우려할 수준은 아직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브래들리 밥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29일 VOA에 북중 교류 확대는 북한의 방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신호로 풀이했습니다.
Those are all ways that China is signaling, you know, that it's not trying to put enormous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 at this stage.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기 위해 대북 경제 압박을 좀 더 느슨하게 할 시기가 됐다는 판단에서 북한과 경제 교류를 부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밥슨 고문은 그러나 광물 등 주요 제재 품목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교역이 늘고 있다며 이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동시에 함축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도 북중 교역의 최근 핵심 품목이 제재 대상이 아닌 시계 부품과 운동화, 가발 등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은 북중 교역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지난해 바닥을 친 뒤 10% 정도 약간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recovered a little bit from, you know, 10% or so from the very bottom from of last year.
올 상반기 교역 규모는 2년에서 6년 전 같은 기간의 통계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북한의 교역은 계속 제한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외부에서 부품을 구입한 뒤 조립해 다시 수출하는 북한의 최근 추세가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던 광물과 의류 등 제재 품목을 대체하려면 적지 않은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관광산업 역시 북한의 기반시설이 빈약해 관광객이 폭증하기 힘들다며 중국의 움직임은 그동안 소원했던 정치 외교적 관계의 복원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최근의 북중 교류 확대가 대북 제재를 다소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and North Korea are very happy to find themselves again for the time being. So I think the sanctions are going to suffe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정상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굳히는 데 성공한 뒤 중국으로 향했고 중국은 미국과 무역 분쟁으로 지쳐있는 만큼 두 나라의 밀착으로 제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그러나 지난 북중 교역의 역사를 보면 상황에 따라 기복이 적지 않았다며 올 상반기 교역 규모만으로 상황을 전망하는 건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이 북한에서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동안 미화 20만 달러를 투입해 폭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했습니다. 연맹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영향을 받는 일부 품목의 조달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은 28일 발표한 북한 폭염 비상대응계획 최종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 9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북한 내 폭염 피해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지난해 8월 2일에 이상고온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11일 시작된 폭염으로 북한 전역에서 최고 섭씨 40도가 기록됐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 남부의 주요 농업 생산 지역들이 폭염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보호소 설치와 보건, 물과 위생 장비 등의 지원에 미화 20만 2,300달러를 투입해 13,768명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적십자사를 통해 지난해 8월 3일부터 평안남도와 함경남도에 이동식 물펌프 20대와 양파 모양의 접이식 물탱크 20개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물펌프와 물탱크로 마을들에 물을 공급해 가뭄과 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폭염 피해를 입은 3,373가구 13,768명에게 휴대용 물통과 수질 정화제, 대형 텐트, 물펌프와 보석품 등을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인해 지원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금속 프레임이 포함되어 있는 대형 텐트는 유엔 제재 때문에 보급이 지연됐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뒤에야 조달이 완료됐다는 겁니다. 또한 대형 텐트와 물탱크, 급수용 호수 등은 대북제재위의 제재 면제를 위한 장기간의 승인 기간으로 인해 별도로 수송을 해야 했기 때문에 물류 서비스와 보관 등의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사회 기반 시설과 안정적인 전력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갖춘 보호소 설치가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적십자사연맹은 현재 북한에서 가뭄과 식량 부족에 대한 비상 대응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부터 미 동남부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탈북민 데이비드 리 씨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 제대 후 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한효순 씨.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가족도 집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탈북해 살던 오빠와 연락이 닿았고 오빠의 도움으로 효순 씨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기 위해 몽골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네, 사막으로 넘었는데 브로커가 이렇게 국경까지 넘겨주는 게 아니고 근처까지만 데려다 주는 거예요. 새까만 밤 12시에 그날도 약간 비가 약간 오려고 되게 구름 밤 있잖아요. 달도 없고 별도 없고 막 이렇게 새까만 밤인데 앞에 진짜 한 차도 안 보이는 밤인데 12시에 몽골국 국경으로 근처까지만 차 도로까지만 인도로까지만 딱 데려다 주면서 여기서 그 새까만 밤에 여기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그 가면 철조망이 있을 거다. 그거 넘으면 몽골이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넘을 때는 약간 나이 드신 40대 그 여성분들이랑 저 그다음 16살짜리 남자아이기 한 명 이렇게 해서 넘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새까만 밤 12시에 북쪽을 치우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서 가라.
별도 달도 없는 캄캄한 밤에 몽골 국경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철조망을 넘었고 효순 씨와 함께 국경을 넘은 탈북민들은 오래 지나지 않아 몽골의 군대 초소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군대를 만나면 그 군대들이 자기네 구역에 다른 나라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약간 조사 같은 거를 제가 보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네가 몽골 말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 종이장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해하고 달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 시간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하고 시간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낮에 12시에 넘었냐? 밤 12시에 넘었냐? 그리고 어느 만큼 몇 시간 이렇게 걸었다고 이렇게 그 손동작 뭐 발동작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걸어서 우리가 너네를 만난 거라고 이렇게 해서 말해주면 걔네가 그 다음에 우리를 조금만 쳐서 이런 데서 우리를 일단 1차 조사를 하고 약간 그 큰 군부대 이런 데를 저희가 뭐 지프차 같은 걸로 와가지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몽골로 들어간 효순 씨와 탈북민들은 1차 조사를 받고 이동한 후 일주일 동안 대기했습니다. 중국보다 더 낯선 곳 몽골에서의 일주일간의 기억을 떠올리는 한효순 씨.
약간 음식은 약간 몽골이니까 약간 그 염소 우유 그런 거에다가 쌀을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은 그런 거를 주고
일주일 동안
약간 가건물 비슷한 이런 거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가 화장실 갈 때는 그냥 안 데리고 갔어요. 저희는 눈을 다 가리고 그 군대가 와가지고 팔짱 끼고 화장실 이렇게 데려다 주고 거기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또 우리를 그 침실에 데려다 주고 이래가지고
군시설이라서 못 보게 한 건가 봐요?
예, 제 생각에도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음식이 너무 냄새가 약간 그 사람들 군인들 한데서도 약간 그런 냄새가 몸에 배이고 약간 우리는 김치 막 좀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우유하고 우유죽에 그런 것만 주니까 그리고 구르세도 이런 데서도 다 그 염소 우유 냄새가 굶다시피 한 것 같아요. 예.
많이 마르셨겠다.
처음 도착했던 작은 초소에서 큰 부대 초소로 이동하고 일주일. 그리고 다시 이동한 곳은 북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울란바토르에 있는 체육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옮긴 곳이 이른바 초원으로 불리던 곳.
시내가 아니고 완전 이렇게 시골로 들어가가지고 건물이 많이 없고 군대들이 휴양지라고 저희가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먼저 가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군대들도 또 저희를 그 사람들이 저희를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좀 제가 보기에는
한적한 휴양지 같은 초원에서 모여있던 북한 사람들은 출국 일정이 잡히면 다시 울란바토르의 체육관으로 옮겨졌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중국에서 몽골로 또 몽골에서 한국으로 오기까지 걸린 기간은 총 14개월.
저는 몽골에 한 두 달?
두 달.
네, 두 달 이상. 10월 3일이 개천절이니까 10월 4일인가 그때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2006년?
2006년. I know you think that you are too
far gone. 하늘이 유난히 높고 파랬던 한국의 10월. 하나원을 출소하고 나오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간의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때문인지 효순 씨는 체중이 크게 줄어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오빠의 도움으로 한국까지 무사히 왔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가꾸어야 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조금 힘들었죠. 왜냐하면 한국에 외로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도 뭐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 또 사투리가 또 있잖아요. 저는 쓰지만 그리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식당이나 뭐 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말 한마디만 하면 어디서 오셨어요? 혹시 뭐 중국에서 조선족이에요? 중국 조선족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근데 그거를 만나는 사람마다 일일이 답변하기가 되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되게 조금 그게 힘들어서 이게 같은 말하고 같은 글 쓰고 같은 문화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이게 오니까 약간 조금 이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답변해주고
한동안 이방인 같은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뭐 어디 가려도 식당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뭐 생산직 뭐 이런 데였고 그래서 일단은 뭐를 하려면 뭘 조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컴퓨터라도 한번 배워보자 이래가지고 컴퓨터하고만 저는 나왔고요. 제가 한원을 2006년 2월에 나왔는데 신랑을 5월에 만났어요. 네, 그리고
한효순 씨는 하나원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결혼 후 바로 임신해 엄마가 됐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며 10년을 살았습니다. 크게 어려움 없이 아이를 키우고 내조하며 살았던 효순 씨가 미국에 오게 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뭐 한국이 싫어서 왔다던거나 뭐 누가 뭐 어째서 온 게 아니고 저희는 그냥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북한에는 너무 폐쇄적인 데서 항상 살았었고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 가보자. 꼭 살진 않아도 한번 여러 나라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자. 더는 나중에 우리가 모으면 되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 여행도 많은 나라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보고 싶은 나라 뭐 이런 거는 해가지고 많이 다녀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어릴 때지만 그래도 약간 한번 우리도 바깥에서 한번 한국 말고 한국에서 살아봤으니까 다른 나라에도 한번 좀 살아보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한효순 씨는 남편과 함께 갈 수 있는 나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원래 약간 캐나다 가가지고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뭐 북한 사람들 버서도 많이 해준다 그런 서류를 많이 듣고 이래가지고 그런 버서 받으면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서 그 캐나다에서 조금 일할 수 있는 그런 뭐 기술직이라도 한번 공부를 해보자 했는데 그게 다 혜택이 영주권 이상 자들한테만 다 한 거고 우리한테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호주도 괜찮은데 거기는 영어 점수를 너무 많이 하고 약간 어려운 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인종차별도 되게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본 나라가 미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고 갈 수 있는 그게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서치를 많이 했죠. 제가 이제도 하고 싶어요.
효순 씨는 남편과 함께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데이비드 리 씨와 한효순 씨 부부의 세 번째 사연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75년 7월 30일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에서 사흘간 유럽 안보 협력 회의가 열립니다. 미국과 소련 그리고 33개 유럽 국가 등 35개 나라가 참여해 국제 회의를 연 것입니다. 이날 35개 나라 정상들은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 모여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을 극복하고 좌우 진영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사흘간에 열린 이 국제회의 결과 헬싱키 협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회의는 유럽에서 전후 냉전의 전환점을 마련했고 유럽 안보 및 인권의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미국의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동유럽 공산국가의 인권 유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인권보다 내정 간섭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818년 7월 30일 소설 폭풍의 언덕으로 유명한 영국의 여류 작가 에밀리 브론테가 영국 북쪽 요크쇼 지방에서 태어납니다. 목사 가정의 딸로 태어난 에밀리는 어렸을 적 어머니와 두 언니를 잃고 남은 두 자매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에밀리의 언니는 소설 제인 에어의 작가로 유명한 샬롯 브론테였고 동생 앤 브론테 또한 소설 아그네스 그레이를 쓴 작가였습니다. 세 자매는 이후 1846년 자신들이 써온 시들을 한데 모아서 시집을 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집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 브론테는 한 해 뒤인 1847년 소설 폭풍의 언덕을 발표합니다. 황량한 요크셔에 있는 외딴 저택을 배경으로 주인공 캐서린과 히스클리프 간의 비극적인 사랑과 복수를 담은 소설 폭풍의 언덕. 하지만 이 폭풍의 언덕은 내용이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에밀리 브론테는 소설 폭풍의 언덕을 마지막으로 그 다음 해 1848년 폐결핵으로 숨을 거둡니다. 소설 폭풍의 언덕은 에밀리가 죽은 후 뒤늦게 작품의 예술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날 소설 폭풍의 언덕은 햄릿의 리어왕, 멜빌의 모비딕과 함께 영문학의 제3대 비극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